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금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무한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9일 쿠웨이트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핵 합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려는 의지와 전의를 분명히 보였다면서 현재 공은 이란에 넘어간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됐는지 아닌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부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연합 대표단을 만나 핵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반대로 회담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당사국의 중재로 양국은 간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핵협상은 타결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란은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5일 취임하면 핵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29일 베트남에 미중 간 양자태기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순방 중인 오스틴 장관은 하노이에서 베트남 외무장관과 회담하기 전 미국은 이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리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자유와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두 강대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자국과 미국 사이에서 국가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이 당일 필리핀을 방문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수도 마닐라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예방하고 양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에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측 대표단과 회동한 데 대해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오리 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달라이 라마는 단순한 종교인이 결코 아니며 오랫동안 반중 활동을 하며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정치적 망명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티베트 문제는 완전히 중국의 내정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티베트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멈추고 티베트 독립 세력에 지지를 보내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해군의 미사일 구축함 USS 벤폴드함이 28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벤폴드함이 타이완 해협에서 통상적인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7함대는 이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해안에서 28일 밤 10시 15분쯤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진앙은 알래스카 반도 페리빌에서 남동쪽으로 91km 떨어진 곳이며 진원의 깊이는 46.7km입니다. 한 관리는 이번 지진이 지난 1964년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늘리는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강화 조치를 28일 발표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간 6천억 달러가 넘는 연방정부의 제품 및 서비스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려는 정책입니다. 정책에 따르면 현재는 부품의 50%가 미국산이며 연방정부의 조달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 기준을 60%로 즉각 상향 조정하고 또 2024년 65%, 2029년에는 75%로 올리게 됩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인구 76만여 명의 부탄이 화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높은 지대에 자리하고 있어서 백신을 어떻게 공급할지 그 방법조차 어려웠던 북한인데요. 세계의 백신 공여로 이번 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성인 인구 53만여 명 가운데 90%에 대한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쳤기 때문입니다. 부탄의 백신 접종률은 서방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루지 못한 성과입니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에 부탄이 희망의 등대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부탄의 의사는 약 300명입니다. 간호사를 포함한 전체 의료 인구도 모두 3천여 명, 집중치료시설도 한 곳에 불과했지만 의사 출신의 부처 장관들이 국경 폐쇄를 빨리 결정하고 함께 국민 보건 교육에 들어갔고요. 국왕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국민을 독려하고 만약의 사태와 환자 이송을 위한 응급 훈련을 진행했답니다. 첫 백신을 공급했던 인도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자 유엔이 후원하는 코백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미국의 모더나 백신 50만 회를 시작으로 덴마크, 중국, 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등 여러 나라의 기부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20명만 이착륙 허가를 받았다는 히말라야 산봉우리에 있는 파루공항으로는 부탄 조종사들이 나서서 백신을 공수했고요. 험난한 산꼭대기 마을까지 며칠씩 걸어서 백신을 주산 의료진 또 2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2,500명입니다. 사망자는 단 2명입니다. 부유하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행복지수를 자랑하던 히말라야 왕국 부탄. 세계 각국의 공조와 정부의 발빠른 대응 또 국민들의 협조가 코로나 시대에 부탄을 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의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의상이죠. 부르카, 니캅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첫 흑인 선수입니다. 제키 루즈벨트 로빈스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7월 30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 가끔 구름 많고 양강도는 오전부터 중강과 원산 장지는 오후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서쪽 지역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이 비는 토요일 밤까지 북한 전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풍산과 삼지연의 기온이 16도로 시작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23도에서 24도 이상, 또 평양을 비롯한 남서쪽 지역은 25도에서 시작합니다. 소나기가 계속되는 삼지연도 낮에는 29도까지 오릅니다. 함흥과 해산은 34도, 서쪽 지역 대부분은 33도 이상, 자강도 중강은 36도로 후덥지근한 땡볕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이 낍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1.5m, 서해는 0.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뒤에 오늘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Yes,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군 철수 후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에 함락될 수 있다고 미국 아프간재건 특별감사관이 새 보고서에서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진강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신임 미국 주재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중국이 신장 지역에 110여 개에 달하는 핵미사일 격납고를 건설 중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아프가니스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이 새 보고서를 내놓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의회가 아프간 재건을 위한 지원, 감독을 위해서 지난 2008년에 특별 설치한 아프간 재건 특별감사관이 28일 아프간 정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고위급 당국자들이나 아프간 정부 관리들이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과는 달리 아프간의 현 상황이 암울하고 아프간 보안군이 탈레반에 맞서서 저항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우려를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은 다음 달이죠. 8월 말까지 아프간에서 철군을 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철군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네. 중동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미 중부군 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95% 이상 철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미국은 또 아프간 국방부에 7곳의 기지를 공식 인도했다고 중부군 사령부는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보고서에서 현재 아프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미국이 8월 철수 작업을 완료한 후에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존 소프코 특별감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현재 전반적인 흐름이 확실히 아프간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만일 이를 다루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는 생사가 달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금 탈레반이 장악한 지역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아프간의 행정구역은 400여 개 지구로 나뉘는데요.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롱워 저널 최신 자료에 따르면 7월 28일 기준으로 탈레반이 장악한 곳이 222곳이고요. 아프간 정부에 통치가 미치는 곳은 71곳, 양측이 싸우고 있는 곳은 114곳입니다.
네, 주도가 넘어간 곳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프간에는 34개의 주가 있는데요. 존 소프코 감사관은 수도 카불을 포함해서 34개의 주 주도는 여전히 아프간 정부의 통제 아래 있고 일부 지역은 아프간 국가방어보안군이 다시 탈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의 말로는 아프간 보안군들이 당황하고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서에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 미국이 공습작전으로 아프간 보안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탈레반이 최근 남북 칸다하르주와 헬만드주 일대, 파키스탄과의 국경지역을 장악하면서 탈레반과 아프간 보안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미군은 이 일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미군 관리들에 따르면 현재 미군은 바그람 공군기지를 아프간에 인도했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에서 공습작전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미군 관리들은 적어도 8월 31일까지는 공습작전을 계속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탈레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탈레반은 미국이 2020년 2월에 체결한 양측 간의 합의와 철군 약속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은 또 아프간 평화 구축의 걸림돌로 현 아프간 정부를 지목하면서 아시라프 가니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보고서는 미국과의 평화 체결 후에 오히려 탈레반의 군사적인 공격이 더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3개월마다 이 탈레반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적대적인 공격이 전년도보다 두드러지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탈레반이 공격력과 함께 심리적으로도 우위를 갖고 있는 걸로 평가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최근에 탈레반 지도부가 중국을 찾았죠?
네, 맞습니다. 탈레반 2인자인 물라 압둘가니 바라다르가 이끄는 탈레반 대표단이 28일 중국 텐진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동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갑작스러운 아프간 철군 계획은 미국의 정책에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왕이 부장이 앞서 윈디 섬은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동한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탈레반 대표단을 만나자 중국이 미국의 민감한 사안을 앞세워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프간과 접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죠. 파키스탄. 파키스탄은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네, 임란칸 파키스탄 총리가 최근 미국 공영방송인 PBS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칸 총리는 미국이 아프간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면서 미국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칸 총리는 아프간 문제는 군사적인 해법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시기에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병력을 파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철군 날짜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탈레반은 자신들이 승리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출신 대사가 미국으로 부임을 했군요.
네, 친강 주미 중국 대사가 28일 부임지인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친강 신임 대사는 11대 주미 중국 대사로 부임한 거고요. 취텐카이 전 주미 대사는 지난달에 임해서 귀국했습니다.
네, 자, 친강 신임 대사 부임에 대한 첫 일성이 어떤 얘기였을까요?
네, 친강 대사는 도착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낙관적으로 기대했습니다. 친강 대사는 중국과 미국 관계의 문은 이미 열려 있고 결코 닫혀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면서 많은 어려움과 도전뿐만 아니라 원대한 가능성과 기회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데요.
네, 양국은 무역 갈등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소수민족 인권 탄압, 홍콩 자치권 침해, 사이버 공격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요. 친강 대사는 이 자리에서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의 경제도 개선되고 있다는 덕담을 남겼습니다.
네. 자, 친강 신임 주미 대사, 꽤 오랫동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익숙했는데 자, 어떤 인물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올해 55살로 텐진 출신입니다. 1988년 중국 외교부에 들어가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은 베테랑 외교관입니다. 주영대사관 공사, 중국 외교부 의전 국장 등을 지냈고요. 주미대사 임명 전까지 중국 외교부 부장도 지냈습니다. 친강대사는 특히 2006년에서 2014년 사이에 두 차례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에도 널리 이름을 알렸습니다.
네, 자 그때 중국 외교부 대변인으로 활동할 당시 친강 대사는 어떤 스타일이었습니까?
네, 직설적이고 거침없는 화법으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서 전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외교부 대변인 시절과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의전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시 주석의 신뢰를 얻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친강 대사가 미국 문제에는 해박한 편인가요?
친강 대사는 영국에만 세 차례 파견되는 등 주로 유럽 통으로 미국 근무라든지 대미 외교 경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친강 대사를 주미 대사로 기용한 건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문제 관련 경험이 없는 친강 부부장을 주미 대사에 기용한 건 뜻밖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는 누굽니까?
아직 공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취임한 공화당의 페리 브랜스테드 대사는 지난해 10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서 사임했고요. 조 바이든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서 아직 다른 동맹국도 대사 임명을 하지 않은 곳이 여럿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니콜라스 번스 전 나토 대사가 조중 대사로 물망에 오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 증강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110개에 달하는 대규모 핵미사일 경납고를 건설 중인 걸로 관측되면서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FAS가 26일 중국의 신장 자치구 동쪽에 있는 하미 지역 인근에 새로운 핵미사일 경납고 단지를 건설 중인 게 포착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견된 겁니까?
네, 상업용 위성사진 회사인 플래닛 랩스가 제공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겁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FAS는 이 보고서에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건설 현장에서 14개의 경납구가 격자 무늬로 3km 간격으로 떨어져 있었고 토양이 벗겨진 곳에서는 건축작업을 준비 중인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과학자연맹은 단지 전체 윤곽을 볼 때 약 10개의 경납구를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추정되고 지난 3월부터 건설이 시작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얼마 전에도 중국이 다른 지역에서 미사일 경납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징후가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은 신장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380km 정도 떨어진 간스성 위먼시 사막지도에도 120개의 경납구를 건설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최근에 미국 미들버리 국제연구소가 역시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포착됐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에 관측된 것만 해도 200개가 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중국이 운용 중인 경납구는 약 20개 안팎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측된 대로라면 중국은 현재 이 두 곳에서 종전보다 10배 이상의 경납구를 새로 짓고 있는 셈이 됩니다. 중국이 새로 짓는 경납구에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데요. 일각에서는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인 중국이 미국, 러시아와 본격적인 핵무기 경쟁에 나서기 위한 체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비축량을 200개 정도로 추정했는데요. 하지만 군 현대화와 핵능력 증강의 속도를 가하면서 최소 두 배로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FAS는 현재 중국이 약 35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미국은 약 3,8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1,350여 개가 3월 1일 기준으로 배치됐는데요. FAS는 현재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미국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역대 최대 규모로서 확대된 중요한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줄곧 중국의 핵 증강을 우려해 왔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를 늘리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핵무기 경쟁의 불안정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도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전략사령부는 27일 트위터에 우리가 그동안 줄곧 말해왔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협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밀의 베일이 두 달 새 두 번째 벗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반응입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이 신장 지역에도 경납고를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크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전략소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중국의 핵 증강이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의 마이클 로저 공화당 간사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미국의 핵 억지력을 신속하게 현대화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중국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위먼 경납북 보고서가 나오자 잘못된 정보라면서 일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장 정납고 사안은 미국과 러시아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군축 협상을 재개한 가운데 나온 건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도 군축 협상에 참여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 조론을 끝으로 2020 도쿄올림픽 소식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에서 연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선수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9일 일본 도쿄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860여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올림픽 대회 참가하고 있는 선수나 또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고 있다면서요?
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날 24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날에도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달 1일 이후 지금까지 선수 적어도 3명을 포함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올림픽 관계자는 거의 200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저런 구설 속에 대회가 시작됐는데 어느덧 일주일이 다 돼가네요. 메달 집계 보겠습니다.
네, 미국 동부 시각으로 29일 오전 현재 미국이 금메달 1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10개로 총 메달 수에서 다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8일 남자 100m 자유형 결선에서 케일럽 드레스 선수가 금메달을 추가했고요. 한국이 메달을 기대했던 황선우 선수는 이날 5위에 그쳤습니다. 중국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로 2위, 러시아 대표팀인 러시아 올림픽위원회는 금메달 8, 은메달 11, 동메달 8개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은 금메달은 15개로 획득했지만 은메달 4, 동메달 6개로 메달 종합순위에서는 4위로 밀려났습니다. 한편 한국은 유도 중량급 결선에서 조구암 선수가 은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4, 은메달 3, 동메달 5개를 확보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1조 달러 규모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8일 상원에서 절차 투표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등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악관이 공개한 망명처리 신속화 계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인프라 투자 입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운 사회기관시설 인프라 투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근거 입법을 위한 첫 관문을 28일 통과했는데요. 1조 달러 규모로 마련한 관련 법안을 다룰지에 관한 상원 절차 투표에서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을 했고요. 야당인 공화당에서도 17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네, 공화당에서도 찬성표가 많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날 표결 직전에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건데요.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의원들은 이날 앞서 인프라 투자 계획 세부 항목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화당의 로 포트먼 의원은 아주 좋은 시작을 하게 됐다고 합의 직후에 밝혔고요. 민주당의 키어스턴 시네마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를 이번 합의를 통해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이날 전격적으로 합의가 나온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에 인프라 투자 근거 입법안 처리를 계획을 해놨었습니다. 안건 토론을 위한 절차 투표를 21일 날 실시하겠다고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혔는데요. 하지만 중도파 의원들이 합의의 윤곽만 잡아놨었고 이 법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채워놓지 않은 상태라서 공화당 지도부가 이 처리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 세부 항목들을 논의해서 새로운 합의에 이르는 겁니다.
네, 백악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환영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큰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한 우리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미국을 다시 한번 개조할 것이며 미래로 향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합의한 법안 내용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전체 1조 규모의 약 절반인 5,500억 달러를 새로운 연방 투자에 배정했습니다. 원래는 이 새롭게 투자할 액수를 6천억 달러 규모로 잡았다가 재정 부담 우려에 따라 삭감한 걸로 주요 의원들이 언론에 설명했는데요. 나머지 절반은 기존 예산 집행 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인프라 부문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1조 달러 규모 예산을 공공사업 명목으로 각 지역에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돈을 어디에 쓰게 됩니까?
네, 먼저 도로와 교량을 개보수하는 공사에 1,100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기 공급망을 재건하는 데 730억 달러를 쓰고요. 또 660억 달러는 여객, 화물, 열차 관련 시설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550억 달러를 상하수도 설비에 사용합니다.
네, 전기, 철도, 수도, 교량 골고루 투자를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철도 이외에 교통 부문에도 상당액을 배정했는데요. 이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현대화하는 사업에 390억 달러를 들이도록 했고요. 또 전국 규모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75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교통 분야 외에 광역 인터넷 통신망 사업에 650억 달러를 쓰도록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공공사업들이 언제쯤 시행될 전망입니까?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근거 법안이 최종 가결될지도 좀 불투명한 상태인데요. 이번 절차 투표는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번에 세부 사항에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법안 문구 작성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안건 토론을 비롯한 법안 심의 절차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절차 투표는 지지를 했지만 최종 승인에도 찬성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스크, 백신, 의무화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관공서들을 비롯한 연방정부 각 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잇따라 단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백악관이 이런 조치를 시행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다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8일 국방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에서도 실내 근무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요. 지난 27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관련 지침의 최신 개정판을 내놓은 데 따른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29일 발표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는 후속 조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입니다. 공무원과 계약직을 비롯해서 연방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백악관 관계자가 워싱턴포스트와 NBC 등에 밝혔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을 경우 코로나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동안 연방기관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군요.
네, 자율선택에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연방정부기관 중에 처음으로 보훈부가 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26일 발표했는데요. 보훈부는 미국 곳곳에서 약 1,700여 개의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이 앞으로 8주 안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런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배제까지 가능한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연방기관 말고요. 지역정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 주정부가 소속 공무원과 근무자들에게 백신 의무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앤드루 쿠어머 뉴욕 주지사가 28일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주정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노동절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노동절은 오는 9월 6일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한 달 안에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요구한 겁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도 비슷한 조치를 단행했고요. 뉴욕 시청에서도 관련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민간 기업에도 확산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비롯한 정보기술 분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민간 분야에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구글 모기업 알파벳을 이끄는 순다르 피차이 최고 경영자는 28일 전 세계 구글 임직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점차 세계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스크 백신 의무화가 확산하는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달 들어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4배가량 늘었는데요. 이 늘어나는 확진 건수는 백신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고위 보건당국자들이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백신 접종률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구체적으로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어떤 상황입니까?
네,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이 29일 오전 현재 69.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율을 7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하고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 4일을 시한으로 내놨었는데요. 3주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망명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침을 정부가 내놨다고요?
네, 멕시코와 접한 미국 남부 국경 이주자의 집중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망명 신청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백악관이 27일 발표했습니다. 이 망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추방 절차도 동시에 빨라지는 건데요.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공정하고 질서 있는 인도적 이민 체계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정책 문건을 통해 이런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네. 자, 문건 내용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총 2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망명 심사관들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판사가 일하는 이민법원을 거칠 필요가 없이 현장에서 심사관들이 망명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한 겁니다. 현재 이민법원에는 이 망명 심사 처리 사안이 적체된 상태인데요.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만들겠다는 게 백악관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들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법원 내에 담당 인력과 조직을 크게 늘려서 소화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이민판사 100명을 확대 충원하기로 정책 문건에 명시했는데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면 망명 신청이 늑장 처리되는 일 없이 앞으로는 제시간에 모든 일이 진행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기대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을 내놓게 됐을까요?
네, 최근 남부국경에 중남미 국가 출신 이주자들이 몰려들면서 망명 처리 절차 등의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망명을 포함한 모든 이민 경로는 보호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백악관 측이 이번 정책 문건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관련 행정력이 좀 여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네, 자, 빠르게 처리한 결과 망명 신청했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추방 절차가 그만큼 또 빨라지게 됩니다. 보호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망명 자격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은 출신 국가로 신속하게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문건에 백악관이 명시했는데요. 하지만 이 추방 절차를 어떻게 신속하게 만들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남북 국경에 몰리는 이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3월과 4월에 국경지대에서 불법 입국 시도 중에 붙잡힌 사람이 17만 명대를 기록한 데 이어서 5월에는 18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에는 19만 명에 가까워졌는데요. 이번 회계연도 첫 6개월 동안에만 도합 1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바이든 행정부의 포용적 이민 정책에 기대를 걸고 미국에 자리 잡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국경에 몰리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들한테 궁극적으로 시민권 획득 기회까지 주는 경로를 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조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이주자들이 국경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미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그 대상을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국경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정부가 이번 정책 문건을 제시하기 전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뤘었습니까?
근데 남부 국경 문제를 총괄 지휘하는 임무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맡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멕시코와 과테말라 순방에 나서서 미국으로 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현지 주민들에게 전달했는데요. 위험한 불법 입국 경로를 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동안 무작정 미국 국경으로 들어오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이주자 수가 계속 늘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하면 국경 문제 그리고 치안 분야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국경 안보에 실패하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는 중입니다.
네, 자 공화당의 비판 내용 자세하게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텍사스 국경지대를 직접 방문해서 한 말인데요. 공화당 소속인 그렉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면서 국경지대 현황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국경 일대 지역사회에 범죄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공동성명을 덕 두시 애리조나 주지사와 함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두 공화당 주지사들이 발표한 성명, 그 밖에 어떤 또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국경지대 치안관리 등을 위한 추가 인력 파견을 다른 지역에 요청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방위군 배치 계획을 발표하는 주정부들이 잇따랐는데요. 아칸소와 플로리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오하이오, 사우스다코다, 그리고 위스콘신을 비롯해서 공화당 주지사들이 재임 중인 곳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위군을 국경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이민 국경관리를 전담하는 연방정부 권한과 충돌을 하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스위스가 올해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식당이나 상점, 대중교통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이슬람 여성들이 부르카나 니캅으로 얼굴을 가린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자 이 조처가 종교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와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부르카, 니캅 등 이슬람 여성 전통의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으로는 부르카와 니캅, 히잡, 차도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의상마다 몸을 가리는 정도와 형태가 다릅니다.
Some argue the traditional burqa that covers a woman from head to toe has never been part of the Afghan culture.
먼저 부르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고 눈 부위만 망사를 사용해 시야를 확보합니다. 부르카는 주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일부 이집트 여성들이 입는 옷입니다. 다음 전신을 가리되 눈 부분은 모두 드러내는 니캅이 있습니다. 이건 파키스탄이나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멘 여성들이 주로 착용합니다. 또 차도르는 이란 여성들이 주로 착용하는데요. 얼굴만 내놓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리는 의상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바로 히잡입니다. 히잡은 아랍어로 가린다는 단어에서 온 말로 얼굴만 드러내는 두건 모양인데요. 시리아 등 많은 아랍권 나라 여성들이 사용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여성들 머리 가리개는 강렬한 햇볕을 가리기 위해 고대부터 내려오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이 히잡을 언급하면서 모든 이슬람 여성이 지켜야 할 의무가 됐습니다. 코란에서 히잡은 무슬림의 정체성을 표시하고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들은 가족 앞을 제외하고는 두건을 써서 몸을 가려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코란이 어디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각 나라와 종교적인 해석에 따라 다른 의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무슬림 인구가 많은 중동지역 국가는 물론이고 세계 곳곳에 사는 무슬림 여성들은 의무적으로 전통 의상을 착용합니다.
The full-face Islamic veil, or niqab, has been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for about a year. After months of debate.
하지만 일부 나라가 이런 이슬람 전통 의상을 입는 것을 금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르카 금지법을 제정한 나라들은 시민 간 화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금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부르카 안에 폭탄을 숨긴 여성 자살 폭탄 테러범들이 등장하자 신원 확인 등 안전을 위해 부르카를 금지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이 여성 억압의 상징이라고 비판하며 히잡 벗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슬람 여성 전통 의상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두아리파와 다베이비가 함께한 부흥 떠오르는 중 공중부양 레비테이팅으로 잠시 쉬어갑니다.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야에서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수많은 야구 팬들이 열광하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 이제 2021 시즌 종반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아직도 경기장이 완전 개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의 입장객은 물론 집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의 야구 열기는 어느 해 못지않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속 30개 팀은 4월부터 10월까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각 팀과 총 60회 시합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전인 2019년 한 해 경기장에서나 텔레비전 중계로 이를 관전한 인구는 무려 1억 7천만 명으로 추산돼 미국 최고 인기의 대중적 스포츠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토록 인기 있는 미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한 선수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현대 메이저리그 야구에 맨 처음 등장한 흑인 선수 제키 루스벨트 로빈슨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은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러 곳에서는 흑인과 백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야 했고 학교도 흑백이 분리된 채 운영됐습니다.
그런 현상은 스포츠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구팀은 물론 그 어떤 스포츠팀에도 흑백이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계에도 1880년대에 제정된 메이저리그의 인종차별 제도 이후 흑인 선수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47년 그 같은 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이 뉴욕의 브루클린 다저스 팀에 들어가 최초로 경기에 나선 것입니다.
제키 로빈슨은 1919년 1월 31일 조지아주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제키는 다섯 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제키가 태어난 다음 해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리자 제키 가족은 캘리포니아의 파사디나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다해야 했습니다. 제키도 살기 위해 밖에 나가 일을 했습니다. 제키는 이때 인종적 증오에 추악한 현실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백인들은 제키네가 가까이 사는 것을 싫어해 거듭거듭 이사를 가도록 압박을 가했습니다.
제키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스포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형 매크 로빈슨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200m 육상 은메달을 차지할 만큼 체육에 뛰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에 진학한 제키 로빈슨은 각종 운동의 스타가 됐습니다. 그는 야구, 농구, 미식축구, 육상 등 여러 부문에서 최고 선수였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최소한 미국 서부에서는 최고의 운동선수로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자 그는 1941년 군대에 징집됐습니다. 그는 당시 헤비급 권투 챔피언 조 루이스 지원에 힘입어 간부 교육을 받고 1943년에 소위가 됐습니다. 그러나 로빈슨은 군대 내 인종적인 좌석 제도에 항의했다가 군사재판에 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결국 군을 떠나야 했습니다.
1945년 군에서 나왔지만 흑인에게는 대학 졸업자라 해도 일자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로빈슨은 프로 야구팀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흑인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흑인 야구연맹에 들어갔습니다. 이 리그는 흑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기 위해 1920년대에 조직된 것이었습니다.
프로야구팀들이 흑인 선수를 받아들이기 전까지 뛰어난 여러 흑인 선수들은 니그로 리그에서 활동했습니다. 흑인들의 기량과 기록은 메이저리그의 백인 선수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흑인 선수들은 매우 힘든 선수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 군데 팀이 존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경기를 하려면 매번 버스를 타고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들은 농장의 가옥에서 옷을 갈아입었고 목욕물도 동료 선수와 나누어 써야 했습니다.
백인들만 들어가는 호텔에는 투숙을 할 수가 없어서 많은 경우 버스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캔사스 시티 모나크 팀에서 뛰었습니다. 이 팀은 니그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팀의 하나였습니다.
이때 메이저리그 뉴욕 브루클린 다저스 팀 단장이자 클럽 회장이었던 브렌치 리키가 제키 로빈슨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리키 감독은 실력은 뛰어난데 백인 연맹에서 당할 수 있는 인종차별과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었습니다. 리키 단장은 제키 로빈슨이 선수로서도 손색이 없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강한 자제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키 단장은 제키 로빈슨에게 운동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화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제키는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1945년 제키 로빈슨과 다저스의 입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나는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고 어쩌면 많은 차별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knew that I was going to be somewhat out in front and perhaps I would have to take a lot of abuse.
이어 그것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겠지만 나는 최대한 스스로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차별 논쟁이 일고 있었고 프로 야구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로빈슨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등장한 가장 적절한 인물이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은 다저스와 계약을 체결한 후 레이첼 아이숨과 결혼했습니다. 브렌치 리키 감독에게 로빈슨의 결혼은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로빈슨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데 결혼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1946년 제키 로빈슨은 다저스의 마이너리그 캐나다 팀인 몬트리올 로얄스에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리키 감독은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서 인종차별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눈여겨 살펴봤습니다.
드디어 1947년 4월 15일 제키 로빈슨은 에버츠 필드에서 2만 6천여 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메이저리그 야구에 데뷔했습니다.
1880년대 이후 메이저리그 야구의 인종장벽을 넘은 최초의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제키 로빈슨은 예상했던 대로 인종적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나 밖에서나 살해 위협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경기 중에 투수는 노골적으로 로빈슨의 머리를 향해 공을 던졌습니다.
여러 야구팀은 로빈슨이 나오는 다저스와는 경기를 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도 로빈슨을 퇴출시키려 했습니다.
다른 도시로 경기를 하러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팀의 백인 선수들과 함께 호텔에 묵거나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빈슨은 굴하지 않고 야구를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량을 갖고 있으면서 기록면에서도 야구 역사에 남을 타자였습니다. 1947년에는 신인왕, 1949년에는 내셔널리그 타격왕과 가장 뛰어난 선수 MVP상을 받았습니다. 내셔널리그 도루왕도 두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섯 차례나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정됐습니다.
브루클린 다저스가 여섯 차례나 리그의 챔피언 자리를 차지한 데는 로빈슨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55년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챔피언이 된 데도 로빈슨의 힘이 컸습니다. 그의 타율은 통산 3할 1푼 1리. 비교적 짧은 리그 선수 기간에도 홈런은 137개, 타점 734개, 도루가 197개에 달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빈슨의 성공은 다른 흑인들에게 백인만으로 구성됐던 여러 스포츠에 진출하도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재키 로빈슨의 성공적 데뷔 이후 흑인 선수들이 스포츠 리그에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말에 가서는 메이저리그 모든 야구팀에 흑인과 중남미계 선수들이 진출했습니다.
재키 로빈슨은 37살 때인 1956년 선수 생활에서 은퇴했습니다. 그 후에는 정치가로, 사업가로, 민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와 함께 흑인 인권운동, 인종차별 폐지운동 등에 참여했습니다. 흑인 최초로 텔레비전 방송국의 야구 해설자로도 활약했습니다. 그의 삶을 그린 영화도 나왔습니다. 로빈슨은 1962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습니다.
심장병과 당뇨를 앓던 재키 로빈슨은 1972년 10월 24일 53세로 타계했습니다. 메이저리그는 그가 선수로 뛰었던 등번호 42번을 전 구단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현대 메이저리그 야구에 흑인 선수로는 맨 처음 진출해 프로야구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재키 로빈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에벨린 and this i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8년 개봉 영화 몬스터 호텔 3편을 보면서 영어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평생 호텔을 운영하느라 단 하루도 휴가를 가보지 못한 몬스터 호텔의 주인 드라큘라 드락. 아빠의 생애 첫 휴가를 위해 그에 따른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고 여름을 맞이한 몬스터 호텔 가족들은 인간 세상으로 첫 휴가를 떠납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nailed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You nailed it, honey. Nail 하면 못, 손톱 혹은 못으로 박는다라는 동사로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Nailed it은 잘했어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요. 못으로 벽에 어떤 것을 깔끔하게 고정하는 표현을 상상하면 감이 잘 오겠죠? You nailed it. You did a great job. 아빠 드라큘라 드락은 크루즈를 시작하자마자 미모의 크루즈 선장 에리카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얼마 안가 그녀의 무서운 음모가 밝혀지며 몬스터 호텔 가족들의 휴가는 악몽으로 바뀌는데요. 아빠 드라큘라가 딸의 크루즈 여행 계획을 칭찬하며 한 말 You nailed it, honey. 정말 잘했어.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hoy there! I am Captain Erica.
You must be the one and only Dracula.
You nailed it, honey. Best summer vacation ever!
잘했어. 잘 이뤄냈어. You nailed it, honey.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And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I'll see you guys next time. 저희 Cinema English 코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